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시련과 기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리고 39절요. 조금 건너뜁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런 구절 읽으면 좀 감동이 안 오나요? 신명기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이런 구절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를 신명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역사를 간략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주로 신명기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해보려는. 말하자면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출애굽 사건을 조금 더 정돈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출애굽 그러면 우선 어느 지명이 떠오릅니까? 출애굽 기억할 만한 지명이요. 뭐 1번이 애굽 아니겠어요? 애굽. 그다음요. 가나안이요? 가나안은 도착점이고 애굽은 출발점이고. 그러면 날아갔어요? 아니면 애굽 나왔고 가나안 나왔으니까 뭐 예? 광야. 광야는 이제 범위가 넓은 뭐 광야 맞긴 맞습니다. 도중에 광야를 거쳐서 갔으니까요. 근데 정작 얘기해볼 만한 지명은 아직 하나도 안 나왔네요.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졌는지를 기억하면 시내산 하나 나와야 됩니다. 시내산이 나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이 출애굽 과정을 분명하게 기억을 잘 못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1차 목표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까지 가는데 얼마 걸려요? 기간이. 뭐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두 달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에 너희가 여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이리저리 해도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기로 작정하고 계신 겁니다. 두달 걸려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시내산에 가서 뭐 했어요? 십계명도 받고요. 나쁜 짓도 하고요. 아, 맞아요. 거기서 나쁜 짓 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냐.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말씀 속에요. 구름 속에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을 돌려주시고 하던 이 사건이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는 언약을 맺은 장소. 그 시내산에 얼마 있었는지 아세요, 혹? 시내산에서 그런 일 하면서 머물러 있었던 시기가 정확하게 말하면 11개월 5일입니다. 1년 조금 못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딱한 다음에 드디어 출발하죠.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출발했으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게 목표거든요. 가나안 땅까지 거의 갔어요. 갔던 고기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저기 출애굽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지명을 하나 말하라 그러면 일단 시내산이고요. 두 번째 지명이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러 있다가 대열을 정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갔던 그 장소. 두 번째로 중요한 장소예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기에서 정탐꾼 12를 보냈는데 돌아와가지고 10명이 우린 다 죽었다. 이대로 가다가 우린 다 죽었다. 못 간다. 이랬고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하고 소리쳤던 게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이 두 사람보다는 10사람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가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대로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길을 돌이켜라.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광야에 들어가서 헤매고 돌아다닌 기간이 40이라고 잘 기억하는데 40하면 됩니다. 그냥 정확히 말하면요. 37년 6개월. 그래서 37년 6개월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다시 원위치 합니다. 원위치니까 어디겠어요? 가데스 바네아로 원위치해서 거기서 미리암이 죽고 곧 아론이 죽고 나머지 다시 출발해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다 했습니다.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할게요. 그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아까 두 달 걸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 제일 많은 부분이 어디냐면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동안의 기록이 성경에 제일 많습니다. 거기 어디서부터냐면 출애굽기에 십계명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이 될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19, 20, 21이나 좀 되겠네요. 20장이요? 거기서부터 그 이야기부터가 이제 그 시내산에 있던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된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야기들 혹은 기록들 그거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요. 출애굽기 끝까지요.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도 고기입니다. 레위기도 고기에 해당되고 민수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전에 민수기 한 10장까지 그것이 전부 그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있을 동안의 기록입니다. 이게 거의 한 60장 정도 돼요. 성경 장으로만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뒷부분에서부터 드디어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뒷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니아로 가는 거죠. 거기 갔다가 거기서 안 되겠다 뒤로 돌아 이래가지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그 민수기 11장하고 한 14장이에요. 돌아간 얘기가 나오고 여행을 다시 출발하는 이야기가 20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그 15, 16, 17, 18, 19 이쯤에서 그러니까 민수기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근 38년 동안이나 방황하고 돌아다녔던 기록이 거기 있어야 하는데 거기 없어요. 거기에 이야기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게 방황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기는 방황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근 38년 동안이나 헤매고 돌아다니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제일 많은 기록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기록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뒤편 레위기 민수기 앞부분 이것이 고기 내용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것이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출발해가지고 이제 그 진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재차 진격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민수기를 우리가 읽을 때 조금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게 이것이 뭐 얼핏 설명할 때는 민수기는 광야의 기록이다라고 하는데 광야 38년 돌아다닌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앞부분은 여전히 시내산의 기록 그 다음에 뒷부분은 그 광야 다 헤매고 난 다음에 다시 출발해 가는 이야기가 뒤에 있으니까 광야 혹시 이름이 광야의 책이라고 해도 광야의 생활이라고 해도 광야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는 내용은 거의 전해주는 게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책 이름이 민수기인 것은요, 백성의 수를 헤맸다는 뜻이거든요. 약 40년 간격을 두고요. 그래서 1장에도 보면 백성의 숫자가 지파별로 나옵니다. 그렇죠. 어디에 26장에 가도 지파별로 숫자가 나와요. 뭐 지파별 숫자 그거 재미없습니다. 근데 주목하고 기억하셔야 하셔야 할 것은 40년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목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고 거역했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렇게 해서 40년 만에 다 죽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40년 만에 인구수를 다시 헤아렸으니까 숫자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짐작한데 늘어났을 것 같아요? 예.
수산들이
예. 자연적인 현상 같으면 늘어나는 게 맞겠죠. 근데 이 목표는 뭐냐면 그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이 이 40년 동안에 다 죽는 게 목표예요. 죽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인구수가 이게 늘었겠느냐 줄었겠느냐를 민수기에서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늘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뭐, 큰, 다른 생활이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전쟁이 나서, 뭐, 이게 충전수면 없으실 텐데, 인체는 분석이 안 했거든요.
그,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재미있는 현상일 듯 싶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저, 광야에서 죽어야 할 최소한도의 나이가 60입니다. 그죠?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겠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 밑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조사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게 20세 이상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세는 아직 책임이, 20세 미만은 그 반대하고 뭐 해도, 아니, 소위 말해서 미성년자가 내가 이거 학생이니까 봐줘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직 안 죽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최고령이 60세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빼고요.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많지만 다른 사람들은 최고령이 60인데 60 넘은 사람 다 죽었어요. 그렇게 보면 많이 줄었겠다 싶은 생각이 얼핏 드는데 사람 좀 생각이 이상하게 이상하다. 근데 비교를 해보면요. 한 800명 정도가 줄었어요. 예. 800명 정도가 줄었다는 게 이건 중계 아니죠. 전체가 60만이니까요. 전체 60만에 800명 정도 줄었다는 건 이거 별로 준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숫자를 유지하고 있었다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건 한결 그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그 고생하면서 또 이 사람들이 빨리 죽는 게 목표라서 빨리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그 숫자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은 적어도 하는 게 특별히 은혜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요도 우리가 관심을 써야 할 것은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요, 처음에 인구가 5만 9천 명쯤 돼요, 1장에. 근데 유독 이 지파만 40년 후에요,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5만 9천 명이던 숫자가 2만 2천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한 지파가 적어도 한, 3만 몇천 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3만 몇천 명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한 800명 정도밖에 안 줄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지파는 다 늘었단 얘기예요. 다른 지파는 다 늘어가는데 유독 시므온 지파 혼자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 이건 주목할 대상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그 관심 있게 하나 보셔야 될 게, 레위와 시므온이 같이 못된 짓을 했다가 야곱이 죽을 때 후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지파가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흩어지리라고 예언했던 두 지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둘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레위는요, 흩어지긴 흩어지되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임무를 맡게 되고, 시므온은 흩어져서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 땅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이 두 지파가 왜 이렇게 갈리느냐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설명하기가 다른 성경하고 설명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설명해 주는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광야 40년 동안 왜 유독 시므온 지파만 인구가 이렇게 감소했느냐는 얘기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데 제일 앞장섰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심판을 행할 때 대량으로 죽임을 당했던 지파들이 이 시므온 지파예요. 반면에 그럴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앞장서서 이들을 멸하고 백성들을 징계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 인구 숫자의 변동이 후일에 똑같은 저 말씀을 받고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존재하는 그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민수기에서 이 두 지파의 숫자는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민수기에 그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이 숫자 장황하면 몸틀이 나기 싫을 건데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런 것조차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숨겨진 있느냐를 발견하는 즐거움을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 아이들하고 수학문제 갖고 내기가 붙었는데요. 아이들이 손 다 들었어요. 다 포기했는데 제가 6시간을 버텨가지고 풀었거든요. 문제 풀다가 안 풀리니까 덮어놓고 나가 노는가 하고요. 그놈은 6시간이나 붙들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기어코 풀어냈을 때의 기쁨요. 그 공부하는 사람만 알아요. 이때부터 저놈은 삼각대기 왜 저리 올라가노? 올라갔을 때의 그 상쾌함을 아는 사람만 더위를 무릅쓰고 자꾸 산에 올라갑니다. 낚시하는 사람들 참 어려운 사람들 많죠. 고기 물지도 않았는데 낚싯대 당겨놓고 아무것도 쪽으로 앉았거든요. 남이 보면 모르고 본인들은 압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족보를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아, 이 족보 안에 이 읽기 싫은 족보 안에 하나님 이런 뜻이 있었겠구나 하는 걸 발견할 때 그 기쁨이라든가 민수기에서 이게 인구수 그러니까 민수기 읽을 때는 그 재미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지파 몇 명 가면 지파별로 이렇게 정돈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레위와 시므온 지파가 후일 그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아 비밀이 여기에 있고 그래서 유심히 또 보게 되고 성경 보는 재미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그 인구 숫자에 특별히 그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감소해서 후일 영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그 답을 이유를 거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신명기 쪽으로 가서 신명기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신명기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저는 예수님께서 제일 좋아하셨던 책이 신명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셨다고 어디 적혀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요. 광야에서 굶주린 상태에서 시험 받을 때 그 사탄이 뭐라고 묻지 않습니까? 요구를 하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요. 직접 답변 안 하십니다. 그냥 성경에 이르기를 뭐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성경구절 인용하고 끝냅니다. 그때 인용했던 성경구절들이 전부 신명기입니다. 혹시 그때 무슨 구절 있는지 기억나세요?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신명기 나오는 구절이라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부 신명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책을요? 당연히 우리가 좋아해야 되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신명기가 기가 막히는 책입니다. 어떤 구절들은요 정말 가슴이 뛸만한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반면에 그럼 사탄은요? 제일 싫어하겠죠. 내가 저 예수를 유혹할 때 저는 신명기 때문에 내가 신세를 완전히 망쳐버렸다 이런 생각하면요 사탄이 아마 제일 싫어하는 게 신명기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을 비평하는 고등 비평가들에게 제일 공격을 많이 받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좀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신명기,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라, 그럼 언제 기록했느냐? 이 신명기는 저 뒤에, 몇백 년 뒤에, 어느 이름, 뭐 어떤,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이름 없는 선지자가 기록했다. 이리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비평하는 학자들은요, 이 신명기를 이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성경 저 뒤로 옮겨버립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요? 신명기가 말하는 사상이 너무 이 차원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 이스라엘이 종교가 발달을 해오는데, 신명기는 훗날에, 종교가 아주 발달된 그 뒷날에 만들어진 책이지, 그 고대에 주어진 책일 수가 없다.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럴 만큼, 신명기가 독특한 책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제가 여기서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이 성경을 저게 참 기맥히게 읽는 분이요. 같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작심을 하고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열심히 봤나 봐요. 물론 그전에 막 뜨끔뜨끔 좀 알고는 있었고, 교회는 제대로 안 다니던 분입니다. 그런데 작심을 하고 성경을 읽다가요. 어느 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 성경의 중심에 신명기가 있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분 말이, 생각이 참, 기교를 볼만 합니다. 그래, 어째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신명기 앞에 있던 책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것들은 쭉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들의 결론이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신명기 이후의 책들은 신명기의 말씀이 어떻게 이들에게 적용되어 나타났느냐를 보여주는 예가 그 다음 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신명기가 그 앞에 책들의 결론. 결론이 뭐냐? 아까 우리 읽었던 구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그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면 영원히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야기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얘기는요?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정말 신명기 말씀대로 되어갔구나라는 걸 발견해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달라든 사람이 이런 답을 내렸다는 거는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대학을 잘못 가가지고 지금 왜, 그런 뭡니까? 공대를 가가지고 막 그래 박사 노릇을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이분 웃으면서 한 얘기예요. 고등학교를 좋은데 못 다녀가지고요. 그 얘기는 고등학교에서 네 점수 이만큼 나왔으니까 막 네 점수 맞는데 가락하고 아무데나 찍어버려가지고 적성이나 능력이나 관계없이 그리 관계에 그거 가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분은요 글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내가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늘 맞는 말만 하는 건 아니고요. 틀린 답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아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게 제가 가장 놀라게 만드는데요. 아 일찍이 성경을 읽고 글 읽는 일을 했으면 이분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됐겠다 싶은 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명기를 그렇게 파악했다는 거예요? 아 놀랍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총 결론이 신명기에 있고요. 그 신명기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었다라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들,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그 관점에서 신명기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선지자 아까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왔다가 올라가려니까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안 지켜줘요. 에돔 족속들이 그렇고 모압이 그렇고 길을 안 비켜주거든요. 그래 할 수 없이 우회합니다. 국경 바깥으로 나가서 빙 둘러가 올라갔다가 에돔을 통과하고 모압을 둘러서 진행한 다음에 올라갔더니 요단 동편 땅에 그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아모리 족속들은 길만 비켜주면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먼저 선제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족속들하고 싸워요. 싸워가지고 이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그 넓은 땅을 본의 아니게 다 차지해버립니다. 차지해버리고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거기 두 지파 반만 남고 나머지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 간다. 그때 일단 모여라. 모여 앉혀놓고 모세가요.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들을 다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제법 나옵니다. 왜? 회상하는 이야기는 거의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과거를 회상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신명기 전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요약을 하면요. 세 번의 설교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설교는 과거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과거를 돌아보면 뭔 얘기가 있겠어요? 그 아까 봤던 4장 32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있기 전, 태어나기 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는 모든 기억들을 다 동원해서 뒤를 돌아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이 있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과연 있었느냐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39절이 되겠죠.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과거를 뒤돌아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하나님 너희 외에는 없다는 것을 과거를 돌아보면 확실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뭐 그러니까 뭐 먼 옛날 얘기든 이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생각나는 거는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다가 이 고생 끝에 광야에서 다 죽었고 우리는 살아남아서 올라가다가 그들이 체험한 최초의 이런 그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쟁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자기들은요 광야에서 뭐 훈련을 제대로 해봤겠어요? 무기들 제대로 있겠어요?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는 그들과 저 아모리 족속들요 성경에 주로 나오는 두 나라입니다. 바산 왕 오 이들이 쳐들어가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물리치고 아주 넓은 땅을요 다 차지한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번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아라. 말로만 들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광경, 그 다음에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 위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 이런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한없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요 얘기가 글쎄요 신명기 전체를 통틀어도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틀면요 왜 이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한없이 오래 살리라. 어떻게요? 복을 받고 오래 살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느라고 처음에 1장에서 4장까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과거 이야기 속에 길지는 않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상들이 반역했던 이야기도 조금 언급합니다.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도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보라. 그러니까 첫 설교는 막 뒤를 돌아보라 이런 거였다면요. 두 번째 설교는 그 5장부터 26장까지니까 신명기 거의 전체입니다. 신명기 거의 전체는 위를 쳐다보라. 이 편이 괜찮을 것 같아요. 위를 쳐다보면 뭐가 있어요? 뭐 하늘 이러지 말고요. 위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그 27장부터 33장까지 그 끝에 몇 장은요. 앞을 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라. 먼 훗날의 이야기를 언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부분요. 하나님을 쳐다보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 신명기 내용들 좀 간략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십계명 얘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이요. 십계명이죠. 거기서 출애굽기 그 시내산에서 할 때도 출애굽기 거기서부터 십계명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면서 꺼낸 첫 이야기도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이야기하면 기분이 좀 괜찮습니까? 아니면 좀 찜찜합니까? 십계명 생각하면
하다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많았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살면 복을 예. 주신다는 말씀이고
십계명 안에 복 준다는 얘기는 별로 없을 텐데요.
안식일을 지키거나
뭐. 예. 십계명을 보면서 아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분이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오해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십계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 예. 엄격하고 막 힘이 힘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그게 엄격해. 뭘 잘 몰라
시키고 있는 사람은 뭐.
아, 시키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안 시키는 사람이 들고 치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잘 몰라서 아니에요.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태그리 자체가
아, 그 뭐 예를 들어서 가늠하지 말라. 하나도 문제 안 되죠.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 그것도 문제 안 되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도 괜찮고 아무것도 아니지.
말하니까 그게 다 사람이 없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가 어디가 거짓말한 적 별로 없고 그럼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뒤에, 뒤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되는 것은요, 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앞에 거. 앞에 거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지니라. 아, 뭐, 그것도 괜찮아요?
아니, 그거는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러니까 1번 놔두고 뒤에.
그거는 그, 제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 뭐, 엄마가 교회를 다니시니까. 그 나름대로는 그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인데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요 이제 문화라는 게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불생이 어떻게 다음에 태어나고 이런 말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그 불교의 문화를 믿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말이 이렇게 나온다든가 나도 모르게 왜 그런 습성이
알게 모르게 되어 있죠.
예, 그게 참 많이 느껴지더라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래 이제 신명기 공부를 할 때나 출애굽기 그거 할 때 제가 십계명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마 몇 분 보자 다섯 분은 한번 확실하게 다 들으셨네요. 그래서 길게 설명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십계명의 소문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르기 전에 십계명 말씀을 주기 전에 미리 한 말씀 요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희가 막 간단하게 말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아닙니다. 십계명이 조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성경 뒤에도 십계명이 있고 얘기되는데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5장 5절, 5절 6절이네요. 신명기 5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부터 계명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실컷 이야기해놓으니까 그 중에 똥단지 같은 놈이 앉아있다가요. 하나님 만약에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요? 예? 아, 그 정답입니다. 이왕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못 지킨다고 뭐 설마 쫓아내기야 하겠어? 대답 잘하네 그냥. 그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만약에 보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는데 못 지키면 어쩝니까? 할 때, 못 지키면 내국경이 더 갖다 높으지 뭐.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 소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준 건데, 만약에 그렇게 못 살면, 못 살아도 도움이 없죠. 내가 어디 뭐 백성 삼아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다가 날 보고 내 것에 대해 해놔놓고 그거 못 산다고 네 아니다고 쪽한 일을 하나님은 아닐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 그럼요. 지금 나중에 애 놔놓고 한번 키워보세요. 애 놔놓고 한번 키워보세요. 이게 얼마나 배짱 부리는가. 주원 자식은 그리 배짱 안 부리는데요. 자기가 낳아 기른 자식은 간대도 크고 말 안 듣고 기기 성질나도 때려지기도 뭐하고 살리도 뭐하고 이런 경우까지 올 수도 있는데요. 낳은 자식은 완전 똥배짱인데 내가 우리 딸님도 가끔 그래요. 야 내가 인마 너금한테 장가 들어가지고도 너금한테 미안해가 안 시키네. 니는 눈치도 없냐. 염치고 코치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은 그런 법인데 어떡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염치도 없이 배짱을 부려도 될 이유가 음식이 뭐 믿고 그렇게 까부냐 그러면 이 구절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가리켜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구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십계명이라는 것이 내가 이 계명대로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고 이게 아니고요. 이미 넌 내 백성이다 그러나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잘 드는데 가령 대학교 간다고 고생고생한 대학 간 아이한테 합격통지서 이건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합격통지서 그거요. 형편없은 일이 사실은 누가 쓴 건지 아세요? 아 요즘 본인들이 잘 안 쓴지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 같으면요 합격통지서 하고 그 글자들이 받으면 그 필체가 내 필체입니다. 학교에서 내가 쓴 거예요. 양식에다가 생년월일 이름 내가 다 쓴 거예요, 그거. 그 학교에서는 했는 게 뭔데요? 도장만 공식해가지고 보내본 거란 말이에요. 그거 어설프다고 버릴 일 아닙니다. 그거 한 장 받았던 사람은요, 그 다음날 학교에 가보면, 두툼한 봉투 하나 줍니다. 공납금 고지서,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주의사항, 이런 거 한 보따리 주지요. 이 한 보따리 보다가 그 어설픈 내 손으로 쓴 합격 통지서 한 장이요. 더 위력적입니다.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공부 뭐 했다고요. 함부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일단 내가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이상은요. 그 대학에 누구라도 나를 함부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했던 이야기라서 또 좀 그렇지만 안 들은 얘기가 두 분만요. 지금 안 듣고 안 들은 분인데 두 분 때문에 안 돼. 대학을 청강이니까요. 옛날 같으면 요즘 다 됩니다. 신체검사 꼭 해요. 엑스레이 찍는데요. 엑스레이 찍는다고 줄 길게 세워놓고 그 학교 직원 하나 나와가지고 죽을 똑바로 서세요. 이 사진 제대로 안 찍히면 최악입니다. 하더라고요. 우리 말 잘 들었죠. 그래서 열심히 줄 잘 서고 잘 찍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그게 서무실 직원이잖아요. 서무실 직원이 말 안 듣다고 퇴학되고 쫓겨나갈 일이 있어요? 총장도 함부로 못 쫓아냅니다. 공부를 안 하고 결석이 많아서 쫓아내도 과정을 다 밟아야 퇴학을 시키든지 뭘 시키지. 총장이고 교수라고 끝발이 있다고요. 학생 못 쫓아냅니다. 그런데 직원 중에는 금방 그런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합격 통지서는 한껏 위력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소문이 그런 위력적인 표현입니다. 그것 때문에요. 설령 그 밑에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함부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거나 버리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맞다는 얘기죠. 거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지난번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제가 또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해야 기도가 뭐 이 질문 좀 이상합니다만 우리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뭐 떨어지든지 뭘 떠나서 믿으니까
믿고 구하는 거
믿고 구하는 거? 아, 와 열심이라고 안 가노? 쉬지 않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저 기도를요 그 뭐죠? 하늘도 움직인다 하는 게 그 뭐죠? 이제부터 갑자기 지성이면 기도를 지성이면 감천처럼 생각하는 분, 그 오해가 많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지성.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거는 성경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기도 그러면요. 어쨌든 나 열심히 그분들의 오해가 뭐냐면 강청입니다. 강청. 강청함을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오해가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지난 금요일날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강청하면 강청 말이 와서 강청이지 표현 바꾸면 뭡니까? 때를 쓰면 들어준다. 맞습니까? 제대로 된 아버지만 해도요 아이들 때 쓴다고 다 안 들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때 쓰면 들어주는 하나님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때 아닙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시든지 어떤지 좀 알아보십시오. 거기 저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강청함 하는 거는요, 우리 탓도 아니고 신학자들 탓도 아닌데 그 강청함이라는 거는 번역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열심히 뒤지고 확인한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 단어는 강청이 아니었습니다. 뜻이. 근데 3세기경에 뜻이 변한 거예요. 후일에 그 뜻이 변해가지고 변해진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강청함인데 그 본래 뜻은 강청함이 아니고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 이런 뜻입니다. 그 강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본문이 내용이 뭔지 기억하고 계세요? 밤중에 어떤 사람이 이 옆집에 가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그러니까 떡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얘네 지금 옷 벗고 누웠는데 지금 떡 내줄 수 없다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고 물어요. 그러면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왜 그런 거 하니까 그 시대 풍습이 손님이 와서 먹을 게 필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줘야 합니다. 안 주면요 그 마을에 못 삽니다. 마을이 그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나그네가 찾아와가 그냥 공터에 앉아있으면요 먼저 본 사람이 데려가가지고 잠자리하고 먹을 거 제공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거 안 하면요 고약한 동네죠.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옆집에 손님이 왔는데 밤중에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빵 좀 달라 하고 문을 두들기면 안 줄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누웠고 아이들도 다 누웠는데 네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귀찮아서 안 줄 수도 있겠지만은 너의 그 강청함 때문에 내가 주노라고 그럼 고구제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강청함 하는 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문 계속 두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네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고 강청함 때문에 준다라는 건 이 문맥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라서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단어가 그 도중에서 의미가 바뀌어버린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신이 한번 보셔요. 그게 문맥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교훈을 보면 당연히 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듣는다는 게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들이 뭐 알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느냐고 묻는 것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 기도를 듣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는 요 믿음,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시작할 때 그거 빼버리면요, 그거 빼보면 이제 우리 조상들 기도처럼 되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든지 내 기도를 듣는 그분이 뭐 산신령이든지 무슨 뭐든지 관계없습니다. 그저 빌고 빌어가지고 표현이 좀 나쁘지만 어느 놈이든 간에 나한테 복만 주면 된다. 이게 지성이면 감천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대상을 분명히 하고요, 어떤 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전제를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심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다가 만약 기도 잘못하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만 확실하면 기도를 좀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왜? 틀린 거는 그분이 바르게 고쳐서 줄 테니까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키는 얘기가 똑같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건 그야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혹 좀 못 지켜도요, 우리 관심 쓸 것은 학교 통지서만 관심 써요.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 교칙 다 보고 졸업했습니까? 네? 교칙 다 보고 졸업했어요? 지금 졸업한 학교 교과 불러라 하면 다 부르시겠어요? 저는 웬만하면 초중고 대까지 교과를 거의 다 기억을 합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교칙도 모르고 교과도 모르고 졸업 다 하잖아요. 그 마치 편을 빌린다면 합격 통지서 받아들고 와 웃다가 얼길에 다 돌아가는 거나 비슷합니다. 십계명 10개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가 그 앞에 있는 서론 한 절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훨씬 잘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게 뭐라고 기도했고 몇 시간 기도했고 뭐 했고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들어주는 이 없는데 가서 열심히 하면 뭐예요? 신명기에 있어, 신명기가 십계명을 얘기할 때 이 십계명 소음은 절대 잊지 말라고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나오는 십계명하고 출애굽기 나오는 십계명하고요, 그러니까 시간 간격으로 40년 차입니다. 이게 똑같겠어요? 좀 다르겠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거 확인을 좀 해오라고 시켜보면요, 거의 대부분 안 해옵니다. 근데 어느 한 분이 꼼꼼하게 대조해가지고 조사 틀린 것까지 다 찾아온 분이 있더라고요. 복이 있을 증거입니다. 근데 천천히 비교해보면 차이가 좀 여러 군데 납니다. 여러 군데 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할 때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네?
아, 주의 날이니까 교회 가라고요? 이상한 십계명이네. 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옛날 쉬셨으니까,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 얘기죠? 자,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봅시다. 신명기 5장의 그 안식일 규정이요, 14절이고요. 14절이고 그 안식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15절입니다.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이라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느냐 하는 거는요, 우리가 아니고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게요. 제 홈페이지에 안식교에 처음에는 본인은 그냥 막 관심이 있는 평신도 비슷한 듯이 쓸 이야기를 했지만 몇 번 글 씻는 거 보면요 벌써 알잖아요. 그래서 안식교에 아주 뭐 뭐 안식교 목사 정도는 안 되겠나 싶어요. 본인은 절대 안 그렇다 하는데 해박한 사람입니다. 안식에 대해 안식일에 대해서 뭐 안식교인들이니까 안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래서 왜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하고 이제 도전적인 글을 실어 왔길래 제가 슬금슬금 답변을 해 나가다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물은 겁니다. 안식이 출애굽기의 안식과 신명기의 안식의 이유가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요. 그 밑에 뭐라고 달았느냐 하면 안식의 이유가 다르다니요? 하고 문득 땡 찍어놨어요. 그거 보세요. 안식교에 그렇게 논쟁을 할 만한 자신에서 덤벼든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다음 글에 그렇게 그려놨대요. 모세가 아마 내용을 더 추가시킨 것 같습니다. 일어났더라고요. 거기서 이미 그 양반은 나하고 붙어가지고 못 이길 사람입니다. 신명기 안식일과 출애굽기 안식일이 다르다는 거 그것도 모르고 안식일 문제고 나한테 시비를 걸고 덤볐으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가느냐 보자 싶어서 차곡차곡 실험을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저게 많이 갔습니다. 갖고 그거 구경하느라고요. 저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몹시 못하려고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근데 막 그런 얘기는 사실 가봐야 끝이 안 납니다. 계속 자기 얘기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덕분에 제가 안식일 다시 정리하면서 뭐 저도 도움이 좀 많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유가 다르다는 건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이유 설명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이 앞에 했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뒤에 한다는 거는요. 이상하죠?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느니라 라는 이거는 같은 얘기라는 거죠. 모세가 보기에는 그 같은 얘기예요. 안식하셨다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냈다는 거 그게 어떻게 같은 얘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는데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안식일을 자꾸 쉬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 이제 이 안식일 문제만 갖고 지금 뭐 한 2시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요약본이기 때문에 요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식의 의미가 뭐예요? 안식. 아, 쉽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내가 할 테니까요. 편안하게 쉬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왜 편안하게 쉽니까?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편안하게 쉬어요? 피곤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을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 하는 그 답도 그죠.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쉬는 날이라는 전제를 자꾸 깔아버리기 때문에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 날 안 쉽니다. 주일 날 쉬어요?
아니, 주일 더 바쁘죠.
그렇죠. 주일을 다른 말로 죽일 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고 있네, 그죠?
정해로 모이기
위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쉬실 이유가 없다 이랬더니 어느 놈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 맞습니다. 말밖에 안 했는데요. 아니 6일간 뭐 해봐요. 말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 피곤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놈이 뭐라고 하냐 합니까? 야, 이마 말하는 건 얼마나 긴 줄 아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의미가 뭐냐를 우리처럼 퍽 퍼져가지고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으니까 쉬자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대부분 그렇지. 결론만 말씀드리죠. 6일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흡족해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즐거워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해놓으신 걸 바라보며 기뻐하는 게 안식이면요. 우리가 안식에 동참하는 건 뭐냐면 일 안 하고 퍼져가 하는 거 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거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할 때 일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우리 눈은 왜 그것만 살피는지 모르겠어요. 일하지 말라 하는 거하고 같은 횟수로 언급된 게 뭐냐면 성회로 모이랍니다. 일하지 않는 이유가요? 성회로 모이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회로 모인다는 게 성회로 모이는 근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 그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인데 어떻게 된 게 일 안 하는 데만 눈독이 들어가지고 안 하려고만 버티고 눈 감고 그냥 쉬려고만 해. 그런 안식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안 하는 데만 최종 관심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니냐 한번 가만 보세요. 안식이 확대되면 안식년이 되지 않습니까? 안식년에는요? 일 안 합니다. 딴 거 놀려버립니다. 그게 주 원인이란 말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은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의도는요? 안식년이 확대되면 뭡니까? 희년년. 희년의 가장 큰 목표는요? 희, 기쁠 희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왜 기뻐하냐면요. 모든 팔아먹었던 땅들이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그게 희년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가는 거는 쭉 보면요. 매였고 묶였던 자들이 전부 회복돼서 돌아가는 것이 그 희년의 목표거든요. 그러면 그 희년이, 희년의 작은 형태였던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였고 묶였던 거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안식의 기본 목표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 안식을 아담이 깨버립니다. 뭐 몇 시간 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쉬고 있던 안식을 아담이 깨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무슨 일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그때부터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저녁에 소개를 했나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못할 일을 하느냐고 막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요. 아버지께서 아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일하는 게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내가 보고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식일날 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요? 구원인입니다. 병든 자가 놓여나게 하고 죄에 묶였던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니 나도 해야 된다. 우리 안식일의 의미가 그렇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 안 하고 푹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요일에는요.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동참해서 함께 막 몸이 참 부서지도록 열심히 단 기쁘지 않으면 안 해야 됩니다. 기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기쁨 가운데 그 일을 그렇게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라는 말이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과 동일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모세가 두 군데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닌 것처럼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왜 이러느냐 생각해보면 그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까 안식을 지켜야 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식의 의미가 뭐냐를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 의미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면서 다시 그 원래 상태대로 안식을 되돌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 그것이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키시기까지 하셨고 조만간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다시 찾을 거라는 이야기죠.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정확히 그냥 일 안 하는 거다. 너무 피상적인 이야기다. 그런 얘기죠. 뭐 그래 되니까 제가 안식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식교, 안식 그 인사 및 7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하고 붙어서 싸울만 하죠. 그래 놨더니 재밌다고 열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왜 쓸데없이 그렇게 싸움을 하느냐고 또 말리는 사람이 있네요. 그것 좀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말릴 일이 아니고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서 정돈해 가는 거지. 그걸 왜 이 참 성경책을 피해놓고 이렇게 싸우느냐고 한 사람 보면, 그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또 답답한 사람,
어렵네요.
예?
어렵네요.
어렵다기 보다가요, 이 성경이 머리 좋은 사람이 쓴 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줬느냐는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 답을 풀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렇게까지 연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안식일 지켜야 한다, 감사한다, 뭐 이 정도는 했겠죠. 요리 명령해놨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오래도록요. 또 왜 그러냐면 신명기 안식일의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적어도 뭐 교회를 적게 다녔습니까? 설교를 적게 들었겠습니까? 안식일 지켜야 한다는 얘기 적게 들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 신명기 안식의 이야기를 지적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는요, 우리가 그만큼 안식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고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신명기를 안 읽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다르다는 점에 사관을 해보면 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격이나 그 느낌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뭐 근성으로 왔다는 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셨겠느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방황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이거든요. 불순종에 따른 벌이나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신명기 8장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한 것은 너희 조상들이 말이야 말 안 듣다가 심판받은 거라고 말을 해야 될 터인데 그리 안 합니다. 8장 2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 왜 이 고생을 시켰다고요? 내 말 잘 듣나 안 듣나 한번 시험해 보려고, 알아보려고. 이 하나님 나쁘다 그죠? 근데 요거 하나로 끝내면 하나님 나쁘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유가 또 있어요.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면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까하고 이유가 다르죠. 동일한 사건을 두고 다르게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래도 좀 괜찮겠는데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셨구나. 아까보다 훨씬 낫죠? 하나 더 있습니다. 16절을 봐야 되겠네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생길 왜 해야 했다고요? 복을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오는 게 답입니까, 그러면? 1번, 2번, 3번, 3개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3개 답을 놓고, 이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엄마, 왜 때렸어? 이러면요,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때린 거란다. 예? 못 알아들어요. 엄마 때렸잖아! 왜 때려! 이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니가 못된 짓 하니까 맞았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니가 내 말 잘 듣나 안 듣나 시험해 보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언제 왜 때렸네 하면 다 그건 니마 니한테 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다. 이건 언제 하는 거니? 다 때리고 난 뒤에 더 이상 안 때릴 때 좀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라면요, 이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똑같은 현상 하나를 두고 다르게 답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이 말을 알아듣는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답을 달리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왜 동일한 사건을 두고 세 가지를 달리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는데 이스라엘이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수준에 맞춰서 니한테 해당되는 다 골라잡아라 그 뜻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근데 제법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뭐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 고생을 했지만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랬다라고 알아들을 겁니다. 살짝 흔히 없는 놈은요. 하나님이 날 시험하려고 그랬지 하고 씩씩거리겠지만 언젠가 철 들겠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분명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가지고 그불로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돌아라고 해놔놓고 여기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그리 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느 게 진짜겠어요? 아, 뒤에 게 진짜겠어요? 사실은요 둘 다 맞죠. 그렇게 방황하게 된 것은 그 불순종 때문에 그리 된 게 맞습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고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을,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려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진짜 저 뭐 매들고 야단 칠 때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정말 아, 잘 때라고 패나요? 신이 질러서 패나요? 아니, 많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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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이유는 잘 돼갖고. 진짜 이유는 잘 돼갖고. 그게 이제 화났죠. 잘못하니까.
설마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때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 기본적으로 내가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이러니까 매를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바로잡고 또 아파 울고 징징대는 놈 보면 나중에 뭡니까? 안쓰러워서 그걸로 끝 안 내잖아요. 하도 못해 다른 걸로 또 뭐 안기주고 뭐 하고 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매를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복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가 놀랐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신명기가 만약에 기록이 안 됐더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생각하면 좀 잘못했다고, 아니 잘못하긴 많이 했지만은 그렇게 고생시키고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놈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명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 놓고 그 광야길을 함께 돌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여줬죠, 입혀줬죠, 인구요. 제대로 갔으면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인구가 불어나요? 불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거 다 해준다는 얘기죠. 40년 동안 발이 안 생기도록 다 챙기고 하시는 이유가 복 주려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좀 굵어지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굉장히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고생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제가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 8장에도 있고요. 저 뒤에 가서 또 나오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까? 아, 그럼요. 기름진 땅 아니에요, 그거. 자세한 것은 제 설교 중에 그게 있으니까 찾아보시기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잠시만 눈 돌려버리면 깨끗이 죽을 수밖에 없는 땅. 그 대신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되는 땅. 요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면요, 물 대기 위해서, 물 끌어대기 위해서 고생고생 할 필요 없이, 때가 되면 비가, 이슬이 착착 내려와서 고생 안 해도 이스라엘에 저수지가 없습니다. 물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할 때마다 딱딱 맡겨주는데 저수지가 뭐 필요해요? 저수지 있으면 또 물 끌어대려고 일만 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적극골이 흐른 땅의 의미가 뭐냐를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본문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추가를 시켰는데요. 이건 제 속에 여기는 본문이 없으니까 제가 추가를 하나 시킬게요. 이렇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도록 해놓은 그 땅은요, 사방에 이리와 늑대가 드글드글 하는 땅입니다. 가만히 그 지형을 한번 보셔요. 위 양쪽 아래쪽에요. 강대국이 항상 섰다가 망했다가 섰다가 망했다는 곳 삼각형 테두리 한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로마가 일어나죠? 세력이 커지면요? 반드시 이웃 나라로 전쟁을 하러 갑니다. 페르시아 쪽으로 가든지 이집트 쪽으로 가든지 어느 쪽으로 가든지 중간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있던 그 지역 보세요. 그 지역에 고대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이 넣었다가 섰다가 넘어가고 섰다가 넘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커지면요 반드시 치러 갑니다. 어디로 가요? 로마 쪽으로 가고요. 로마나 그리스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애굽 쪽으로 갑니다. 애굽이 세력을 떨치면요 위로 올라갑니다. 큰 싸움 하러 가다 보면 중간에 그 이스라엘 딱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 동네북입니다.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지역에다가 하나님께서 딱 갖다 놓고 뭐라 하시느냐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러고 있는 거죠. 사방에 늑대가 빠글빠글한데도요 내가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나를 버리면요? 내가 모르겠다고 고개 한번 돌려버리면? 요거는요? 어느 놈 손에 잡혀갈지 모르는 고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다 다 갖다 놓고요.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잠시라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살 수 없는 땅. 어?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비게 하면서 제가 그 미꾸라지 얘기한 적이 있죠. 미꾸라지의 특징은요? 피가 안 와도 파고 들어가. 피 안 와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입니다. 대신에 붕어나 잉어 종류는요? 먹어도 좋다고 말하는 그 물고기들은 비 안 오면요? 그래, 죽을 수밖에 없는 물고기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딱 그러한데, 거기다가 딱 갖다 놔놓고,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제일 큰 이유는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땅이. 그 별로 좋은 땅도 아닌데.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하나님 없이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서문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거기서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전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뒤쪽으로 가면 이 절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절기, 3대 절기, 뭐 성경 퀴즈 잘 나오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뭐예요? 지금 찾지 맙시다. 많이 걸릴 테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 칠칠 오순은 너무 비슷하니까 빼고 그걸 본 이름 말이에요. 맥초절.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수장절. 수장절하고 초막절하고 같은 말이고요. 막 이제 헷갈리는데 이 말 많아서 미워요. 나도 이거 외우고 어려워요. 절기의 목적이 뭡니까? 이런 절기를 주신 이유가? 예? 네? 출애굽을 기억하라 보다가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절기를 주신 이유 역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좀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 뭡니까? 우리는 추수도 안 하는데 추수감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 해서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추수감사들의 추수해가지고 곡식 들고 온 사람들이 무슨 내용을 감사합니까? 출애굽을 감사합니다. 그죠?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주된 이유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절기의 주목적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3대 절기에서 3대 절기가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안식일이죠. 다른 절기는 1년에 한 번씩이지만 안식일은요 매주 지키는데 그 안식일이 확대돼서 안식년이 되고 그 다음에 희년이 되고 이런 걸 보면 가장 중요한 절기는 아마 안식일일 것입니다. 안식의 의미가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결국은 절기 얘기도 그렇고 뭐 십계명 얘기도 그렇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하고 뭐 얘기 다 해도 결론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란 말 속에 사랑하는 말도 다 들어있죠. 그 히브리서 신명기에는요 하나님에게 부종하여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부종 부자는 저게 부속품 할 때 그 부적입니다. 붙는다는 얘기고 종은요 따라 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바싹 달라붙으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에 아마 가장 큰 핵심이 하나님에게 바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말라. 그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유일한 길이니라. 이 얘기를요 26장까지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끝내기 전에 마지막에 그 27장 쯤에 가면 신명기 28장을 잘 아시죠? 아니 뭐 대단하게 찾지 말고요. 신명기 28장이 무슨 장이에요? 그게 이제 왜 축복장이라고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럼 축복장이죠. 28장이 총 몇 절인가 보세요. 좀 길죠. 몇 절요? 68절까지 되면 복 받는다는 게 몇 절까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앞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가 복에 관한 이야기고 그럼 15절부터는요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라고 시작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68절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복에 관한 얘기보다가요 너희가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저주 얘기가 3배 내지 4배나 길어요. 4배 가까이 됩니다. 사람들 이걸 무시하고 맨날 축복만 기억하고 있는 건 위험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겠지만 요거는 서론이고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는 얘기가 길게 나와 있는데 그 유심히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고난을 겪은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게 뭐가 있죠? 뭐 안 보시니까 괜찮네, 그죠? 그럼 한번 보셔도 돼요. 유대인들이 그 저 고난을 겪었던 걸 기록한 영화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우리 어릴 때는 안내의 일기. 안내 일기 잘 안 보셨을 텐데. 그 나치 치하에 숨어가지고요. 바람에 문이 턱턱해도 가슴이 턱턱턱 합니다. 잠으로는가 싶어서. 그 안내 일기가 옛날에 유명했는데, 가장 최근은 그 무슨 리스트 있잖아요. 신달러, 네. 보셨어요?
그래도 오래,
그거 오래됐죠. 그래도 어쩝니까? 그 이유는 없잖아요. 아무 뭐 자꾸 나올 건 없잖아요. 이제 어디가 다 나왔을 텐데 그 신달러 리스트 내용을 기억하면서 신명기 28장 한번 읽어보셔요.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말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에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쭉 해온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걸 버리면 이렇게 야단맞는 얘기 하나 더 붙인 거에 대해서 뭐 이의 있습니까? 레위기 제가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는데 신명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을 때 아니면 순종할 때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이만큼 했으면 그 다음에 만약에 말이야 그 어긋나면 이렇게 야단맞는다는 얘기 한 장 정도는 추가시켜야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 야단칠 때요 신명기 시기라면 칭찬 25번 하고 성질 한번 내고. 뭐 하나님은 그래 하셨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안 되잖아요. 아 그럼 절반 깎아가지고요. 12번이나 13번 고함 지르고 아니지 칭찬하고 한 번쯤 성질 내고 그럼 됩니다. 네? 그럼 벌은 나빠진다고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칭찬 안 하고 안 말하면 되지.
그것도 안 돼요.
안 되고.
칭찬 안 하고 안 말하고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해야 됩니다. 어쨌건요. 어쨌건 막 아예 아부를 하든지 아양을 뜰든지 간에 아이들에게 좋은 얘기 그만큼 안 해주고는 고함 지르지 마세요.
약점 좋았어요. 아까는 좋았댔어요. 약점을 잡는다.
그러면서 뭘 배우느냐면 그러면서 뭘 배우느냐면요.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실감나게 이해를 합니다. 실감나게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복 받는 길로 갔습니까? 저주 받는 길로 갔습니까? 몰라요. 아니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복 받고 하나님께 오래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버리고 가다가 두들기 맞고 난리 북새통 지겠어요. 결국 다 망해버렸잖아요. 나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칭찬 이만큼 하고 이렇게 살았고 했는데 요 얘기 결국 안 듣고요. 요라면 너가 죽는데 하는 요 얘기 들고 계속 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면서 이 선고생을 왜 해요? 31장 한번 보세요. 3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그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18절도 보십시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죠? 이 모든 말씀을 다 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하나 가르칩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아주 후일에 정말 이들이 나를 버리고 제멋대로 살다가 뜻도 모르고 불렀던 노래 가사를 감아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걸 하나님 미리 알고 계셨네. 그렇게 되면 그때 다시 그 노래를 생각하면서 다시 돌이키리라 그러고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가지고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넣어서 자기 백성 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거 결국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예요? 아 실패처럼 보이나? 실패처럼 보이나 성공이에요? 성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놔도 결국은 나를 버리고 가다가 저게 된다는 걸 뻔히 아시면서 지금 이러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뭐하고 닮은지 아세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분명히 따먹을 거라는 걸 알면서 만들어 놓으신 거나 출애굽이나 같은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따먹을 줄 뽀이 하면서 왜 만들어요? 저거 설명 안 합니다. 많이 했으니까.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실패합니다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실패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또 시도를 해서 오늘날 교회를 만드셨고 이 교회는 구약의 출애굽의 가장 여전히 연장선상입니다. 이 출애굽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결국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셨던 것을 다 이루실 겁니다. 마지막에 갔어야 성공할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고 교회를 불러냈고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처음 의도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기뻐하셨던 그 안식입니다. 그게 원래 의도예요. 아담이 그거 깰 줄 아셨지만 깨더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그 얘기를 여전히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게 보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그 긴긴 이야기 끝에 이스라엘의 실패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걸 여전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은 여전히 역사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모형으로 작용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디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도 예견하셨던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아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문을 마치갑시다. 사실은 제가 요약 강의를 하면서 제일 마음 쓰이는 게 뭐냐면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거든요. 그러지만 전체 줄거리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부분 또 자세하게 그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셔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도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또 일러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현재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밟아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편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죄들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 큰 은혜 베푸셨음을 결단코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